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벨기에 수사당국이 브뤼셀 연쇄 폭탄 테러 공격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 6명을 체포했습니다. 벨기에 연방검찰은 브뤼셀 중부 제테와 샤이르베이크 지구 기습작전 과정에서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브뤼셀 연쇄 테러범들이 사용해온 이 지역의 아파트에서는 다량의 폭발물이 발견됐었습니다. 벨기에 수사당국은 최근 보안을 크게 강화하고 브뤼셀 출신 반군들이 저지른 지난해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의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브뤼셀 연쇄 테러의 주범인 이브라임과 칼리드 엘 바크라이 형제가 미국의 테러 감시자 명단에 올라 있었던 인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프랑스에 테러 공격을 가하려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베르나르 카주네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어제 파리 북서부 아르장테유 지역에서 테러 공격을 기도한 남성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주네브 장관은 공격 기도가 상당히 진전된 단계에 있었다며 폭탄 제거반이 출동했고 해당 지역은 차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카주네브 장관은 그러나 이번 용의자가 파리나 브뤼셀 연쇄 테러에 연루됐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1월 13일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13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카주네브 장관은 올 들어 이와 관련해 75명을 체포했으며 28명은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남동부 지역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터키 군병사 3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습니다. 터키 군 당국은 쿠르드 노동자당이 어제 리제에 있는 군 기지를 공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또 쿠르드 노동자당과의 휴전 합의가 파기된 지난해 7월 이후 쿠르드족의 공격으로 보안군 3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친쿠르드 반군 단체는 터키군의 공격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는 최근 쿠르드족이 몰려있는 남동부 지역에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여 천여 명의 반군을 사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 정부가 자국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옹호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에 보냈습니다. 골람 알리 코시루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은 지난해 7월 유엔이 채택한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코시루 대사는 또 이란 정부는 핵확산 금지 조약과 서방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에 따른 약속들을 완전히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란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포함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에 착수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14일 미국의 요청으로 회의를 열고 이란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최근 야지디족 여성과 어린이 51명을 포로 맞교환 형식으로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19개월 전 ISIL의 포로로 잡혔던 야지디족 주민들이 이번 주 이라크 북부 신자르 고향 마을로 되돌아갔다고 쿠르드족 언론 매체인 로지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풀려난 한 여성은 언론에 이라크 탈 아파르 지역에 9개월간 붙잡혀 있다가 시리아로 보내져 그곳에서 10개월간 머물렀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시리아 내 쿠르드족 민병대에 사로잡혔던 ISIL 포로들과의 맞교환 방식으로 풀려났습니다. 현지 언론은 야지디족을 석방하는 대가로 ISIL 지휘관 2명이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 아르헨티나 방문을 마치고 오늘 워싱턴으로 돌아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아르헨티나 쿠데타 발발 40주년 희생자 추모 대회에서 아르헨티나의 과거 독재 정권 시절 저질러진 잔혹 행위들에 대해 미국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데는 늦었지만 진실하고 투명하게 과거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시민사회가 과거 어두운 부분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며 아르헨티나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작년 5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 국립극장에서 미국 미네소타 관현악단이 역사적인 연주를 했었죠. 당시 80년 만에 아바나를 찾은 이 미네소타 관현악단도 그렇고요. 쿠바 국민도 쿠바의 대표적인 피아노 연주가의 협연을 보면서 또 환호했었습니다. 당시 2천여 쿠바 국민들은 공연이 끝나도 5분 동안 기립박수를 쳤었다고 하죠. 그런데요, 바로 며칠 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맞았던 쿠바 국민들이 지금 이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 밴드의 쿠바 공연을 앞두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영국 국적의 락밴드 롤링스톤즈가 공연을 한다고 국영방송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바로 오늘입니다. 쿠바 국민들은 이 쿠바 정권의 정책에 따라서 해외 음악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이 라디오를 켜고 외부 소식을 듣는 것처럼 쿠바 국민들도 몰래 숨어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고 미국에서 내보내는 이 미국의 대중음악을 들어왔다고 하죠. 미국의 롤링스톤즈의 이번 공연을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보다 더 의미 있게 보는 쿠바 국민들도 있더군요. 이 서방 음악을 대표하는 밴드의 공연을 그야말로 변화로 인식하는 것이죠. 오늘 콘서트에 100만 명의 쿠바 국민이 모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쿠바 국민의 11분의 1의 인구라고 합니다. 1960-70년대 전 세계인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롤링스톤즈의 아바나 공연 소식, 미국은 물론이고요. 해외 언론들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롤링스톤즈의 노래 한 곡 제가 들려보도록 하고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로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7도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3월 26일 토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도는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 2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기온은 0도에서 12도 분포 예상하고요.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2도에서 14도. 개성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도에서 12도 예상합니다. 함흥 1도에서 11도. 청진 지역 2도에서 10도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죠. 4인조 락밴드 롤링스톤즈의 노래입니다. I can get no satisfaction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벨기에 브뤼셀 연쇄 테러의 용의자들이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테러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벨기에를 긴급 방문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정부군이 각각 ISIL이 오랫동안 장악한 주요 도시의 탈환 작전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벨기에 연쇄 테러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벨기에 경찰이 오늘 지난 22일 브뤼셀 연쇄 테러 용의자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테러가 벌어진 자벤템 국제공항과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 CCTV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벨기에 경찰이 구체적인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당초 테러 현장에서 자폭한 테러범들과 함께 이 CCTV에 촬영된 2명의 용의자가 있었는데요. 이들도 붙잡힌 겁니까?
아직 그 부분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용의자들은 이 화면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그 신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네.
당초 공항에서 자폭한 테러범들과 함께 CCTV에 찍힌 이 밝은색 외투 차림의 남성이 있었죠.
네.
그리고 지하철역에서도 자폭 테러범과 공격 직전에 대화를 나눈 의문의 남성이 있었는데요. 벨기에 당국은 체포된 6명에 이들 2명이 포함됐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 언론들은 경찰이 여전히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체포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 이제 공항 CCTV에 찍힌 흰색 상의 남성의 신원은 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의 테러 감시 목록에도 올랐던 인물이라고 미군 관계자가 밝혔지만 아직 신원이 공개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현재까지 신원이 밝혀진 테러범이 3명인가요?
그렇습니다. 모두 테러 현장에서 자폭한 범인들인데요.
네.
또 모두 벨기에 국적이었죠. 한 명은 25살의 나짐 라크라위로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에도 연루돼서 이미 경찰의 수배령이 내려졌던 인물이고요. 나머지 둘은 형제인 30살 이브라힘 엘 바크라위와 27살 칼리드 엘 바크라위인데 앞서 말씀드린 나짐과 이 형제 중에 형 이브라힘은 공항에서 자폭을 했고 동생 칼리드는 지하철역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폭한 형제 중에 한 명이요. 지난해에 시리아로 가다가 터키에서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도 당시에 그냥 풀려났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 벨기에 정부의 테러 대응 능력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터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형제 중에 형 이브라힘이 지난해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합류하기 위해서 터키를 거쳐서 시리아로 가다가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네.
터키 당국은 이브라힘을 외국인 이 ISIL 조직원으로 판단을 하고 벨기에에 확인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데 벨기에 당국이 연관성을 찾지 못하면서 그대로 추방했다는 겁니다.
네. 테러 용의자를 미리 체포하고 또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건데 벨기에 정부 어떤 입장인가요?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을 했는데요. 얀 얀본 벨기에 내무장관은 사법당국과 또 터키에 있는 벨기에 당국자 사이에 과실이 있었다면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예.
또 이 밖에도요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벨기에 당국이 브뤼셀 연쇄 테러가 벌어지기 나흘 전인 지난 18일 파리 테러의 주범인 살라 압데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브뤼셀에서 추가 테러를 준비 중이라는 진술까지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연쇄 테러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쿤 킨스 법무장관도 앞서 말씀드린 얀봄 내무장관과 함께 사의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샤를 미셸 총리가 두 장관의 사퇴 의사를 모두 반려했다고 합니다.
네. 이 자폭한 형제들이요. 이 벨기에의 핵시설에 침입하려는 계획도 세웠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벨기에 경찰이 이들이 숨어있던 아파트에서 찾아낸 동영상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아파트는 이 4명의 테러범들이 테러 공격을 벌인 날 아침까지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에는요, 벨기에 핵 연구개발 책임자의 집을 몰래 촬영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네.
이들은 이 핵시설을 공격하거나 혹은 테러 공격에 사용할 핵물질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은신처에는 동영상 외에도요, 이 폭탄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화학제품과 못, 또 너트 같은 그런 살상용으로 폭탄에 같이 삽입하는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엔 이번 공격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또 인터넷에 유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ISIL은 인터넷을 선전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죠.
네.
어제 올린 동영상은요, 브뤼셀 테러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어서 벨기에를 포함한 연합군 전투기들이 시리아와 이라크를 폭격하고 무고한 이슬람 주민들을 살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테러 공격을 자행했다는 것인데요. ISIL은 또 이번 공격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추가 공격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유럽에서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추가 테러 우려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테러 이후에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미국도 이 테러 경계 태세를 크게 강화했는데요.
네.
유럽 안보 전문가들은 시리아와 이라크 등에서 훈련받은 ISIL 조직원 400명에서 많게는 600명이 이미 유럽에 침투해 있고 ISIL의 지시에 따라서 테러 공격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유럽 공동 경찰 기구인 유로폴은요, 중동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돌아온 테러 단체 조직권과 함께 유럽 현지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급진화된 사람들까지 합하면 이 테러 공격에 가담할 수도 있는 잠재적 위협 인물이 5천 명에 달한다.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이 ISIL이 이제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와 이번 브뤼셀 테러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기지 않았습니까?
네.
파리 테러 당시 130명, 이번 벨기에 연쇄 폭탄 테러로도 31명이 숨졌습니다.
네, 지금 미국도 테러 공격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요. 존 케리 국무장관이 벨기에를 긴급 방문했죠.
네, 이 브뤼셀에서 벨기에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테러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도 가졌는데요. 브뤼셀 국민들을 지지하는 나는 브뤼셀이다, 이런 구호를 직접 영어와 또 벨기에에서 사용하는 프랑스어 네덜란드어로 외치면서
네.
연대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한 비열한 테러 공격으로 규정을 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ISIL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또 케리 장관은 이번 브뤼셀 테러로 미국인 두 명이 사망한 사실도 처음 확인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정부가요, 각각 ISIL을 장악한 주요 도시의 탈환 작전에 돌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ISIL을 겨냥한 현지의 지상 작전에 이제 큰 이제 중요한 이제 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라크군은 ISIL이 오랫동안 장악해온 북부 주요 도시 모술 탈환 작전에 돌입을 했고요. 시리아군도 고대 도시 팔미라에서 ISIL을 몰아내기 위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모술이라고 하면은 이라크에서 ISIL의 최대 거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라크 내 ISIL의 심장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라크군은 어제 성명을 내고요, 모술 해방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모술은 이라크 제2의 도시이자 북부 니네베주의 주도이기도 합니다. ISIL이 지난 2014년 6월 모술을 급습해서 며칠 만에 점령을 했죠. 그리고
네.
이후에 시리아 라카를 수도로 이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북부에 걸친 이 자칭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했는데요. 당시 이라크군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무기들을 그대로 놔둔 채 퇴각하면서 안보 능력에 큰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죠. 하지만
네.
이후에 전열을 가다듬었고 특히 지난해 말부터 미군 주도 연합군 또 이라크 내 여러 무장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ISIL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고 다른 여러 거점들을 다시 탈환을 하면서 ISIL도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네, 탈환 작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라크군이 공중에서는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고요, 지상에서는 순위파 민병대와 쿠르드 자치정부 병력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이 모술 주변으로 진입하면서 ISIL이 맹렬히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라크군은 그동안 모술 주변 마을들을 탈환하면서 이미 ISIL을 압박해왔고요. 하지만 ISIL도 이 모술이 이라크의 핵심 거점인 만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시리아에서도 정부군이 팔미라 탈환 작전을 시작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며칠간 판미라의 ISIL 시설을 겨냥해서 집중적인 공습을 진행했고요. 시리아군이 어제 팔미라에 이미 일부 진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남쪽부터 이제 점령을 해나가고 장악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시리아군은 나머지 지역에서 이 ISIL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팔미라는 이 고대 문명의 유적지인데요. ISIL이 우상 숭배하면서 2000년 역사의 유적들을 파괴하는 장면을 공개해서 더욱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법무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과 뉴욕댐을 해킹한 혐의로 이란인 7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내일 미국 내 세 개 주에서 민주당 경선이 열린다는 소식에 이어서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성소수자 차별법이 통과되자 이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전산망을 해킹한 이란인 7명을 미국 정부가 기소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린치 법무장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we have unsealed an indictment against seven alleged experienced hackers employed by computer security companies working on behalf of the Iranian.
네, 린치 법무장관은 이란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이란인 해커 7명을 기소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참고로 이 남의 전산망에 침입해서 정보를 훔치거나 해당 전산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그 해킹이라고 하고 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해커라고 부르죠.
네. 자, 이 이란인 해커를 미국 정부가 기소한 것이 이 해커들이 미국 전산망을 해킹해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린치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킹 용의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설명했는데요. 이들이 지난 2011년 말부터 2013년 5월 사이에 미국 금융기관과 뉴욕주에 있는 댐의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겁니다. 린치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계속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용의자들의 신원이 밝혀졌습니까?
네, 이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용의자들의 이름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아, 모두 다 이란 사람이고요. 또 이란의 근거를 둔 컴퓨터 보안 업체 두 개 회사 소속인데요.
네.
이 두 회사는 이란 군대인 혁명 수비대를 포함해서 이란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 건가요?
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캐피털 원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소 등 몇몇 금융기관에 이 디도스 공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디도스 공격을 하면은 공격받은 전산망의 기능을 못한다고 하죠.
네.
아, 그래서 이 공격으로 고객 수십만 명이 인터넷에서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수천만 달러의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네, 또 금융기관뿐 아니라 댐 전산망도 해킹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 뉴욕주에 있는 작은 댐인데요. 이 보우맨댐의 전산망에 들어가서 댐 작동을 조종하려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해커들은 또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전산망도 또 교란했습니다.
네. 그러면 기소된 사람들은 정식 재판을 받는 겁니까?
네, 그건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 용의자들이 모두 이란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이란 정부가 이들을 넘겨주지 않는 이상 뭐 정식 재판을 열기가 힘들죠.
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이 FBI 국장이 용의자들에게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No matter where they are, we will try to reach them. And no matter how hard they work to hide their identity and their tradecraft, we will find ways.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든 미국 정부가 용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면서 외국에 나갔다가 잡히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코미 국장이 경고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외국 국적 해커들을 기소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아니죠. 예, 2년 전에 또 해킹 혐의로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5명을 이 미국 정부가 기소한 적이 있죠.
네.
이들도 물론 또 중국에 있어서 미국이 용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네. 또 같은 해에는 미국 소니 영화사 전산망이 해킹돼서 막대한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격은 북한 이 최고 지도자들을 다룬 영화 인터뷰에 대한 보복으로 이 북한이 감행했 했던 해킹으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네.
이때도 이 미국이 북한 측 책임자를 기소하진 못했고요. 다만 이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했죠.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23일 수요일에는요. 중국인 한 명이 해킹을 모의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죠.
네. 이 중국인 사업가 수빈 씨가 중국 군인 두 명과 공모해서 미국 기업 전산망에 침입해 민감한 군사 정보를 빼내려 한 그런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네.
이 관련 보도에 따르면 수 씨는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설계도를 빼내려 했다는데요. 수 씨는 지난 2014년에 캐나다에서 체포됐고 이어서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여기 있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26일 미국 내 3개 주에서 또 경선을 치르죠?
그렇습니다. 이 하와이주하고 알래스카주 그리고 또 워싱턴주에서 당원대회가 열립니다.
네, 모두 서부에 있는 주들이네요.
네, 뭐 하와이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태평양 위에 있는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주죠. 또 예.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고요. 알래스카주는 북미 대륙 그 서북부 끝에 있는 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워싱턴주는 미국 본토 서북부에 있는 주입니다.
네. 자, 이렇게 민주당이 내일 이 3개 주에서 선거를 치르는데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그 후보들도 내일 경선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 버니 샌더스 후보가 아내 제인 샌더스 씨를 뭐 하와이하고 또 알래스카에 보내서 선거운동을 벌이게 하긴 했는데
네.
하지만 뭐 샌더스 후보나 클린턴 후보나 직접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주에서도 하루 선거 유세를 벌인 게 지금까지는 답니다.
네.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 세 개 주의 선거 결과가 이 민주당 경선에 미칠 영향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뭐 일단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기도 힘들고
네.
또 대의원 수도 얼마 안 됩니다. 이 인구에 따라서 대의원 수를 정하는데 이들 주는 인구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워싱턴 주의 경우를 보면은 뭐 대의원 수가 100명이 넘으니까 좀 많은 편이긴 한데요. 하지만 그 알래스카나 하와이나 마찬가지로 이 워싱턴 주도 당원대회 방식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네. 당원대회 방식이면은 이 샌더스 후보가 유리하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일반 투표 방식인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와는 달리 이 당원대회는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토론을 거쳐서 이 후보를 정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좀 더 충성도가 높은 지지자들이 모이는 게 당원대회인데
네.
샌더스 후보의 지지자들이 충성도가 더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내일 3개 주에서 이 샌더스 후보가 모두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민주당은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의원 수에서 내일 선거 결과에 따라 이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클린턴 후보가 내일 경선을 치르는 3개 주에서 모두 패배한다고 해도 이 대의원을 일부 나눠받게 되니까 말입니다.
네. 자, 현재 클린턴 후보가 대의원 수에서 뭐 2배 가까이 앞서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AP 통신 집계를 보면요. 현재 클린턴 후보는 경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슈퍼 대의원까지 합쳐서 1,69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샌더스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은 946명, 946명인데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대의원 2,383명이 필요합니다.
네.
그동안 대의원 추이를 보면 이 클린턴 후보는 큰 주에서 이 큰 격차로 이겨서 대의원 수를 많이 늘려간 반면에 이 샌더스 후보는 주로 대의원 수가 얼마 안 되는 이 작은 주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그쳐왔습니다.
네. 자, 공화당은 어떻습니까? 공화당은 경선 일정에 또 한동안 공백기가 있네요.
네. 이 다음 공화당 경선 날짜는 4월 5일입니다.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 모두 중서부죠. 중서부에 있는 주 위스콘신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르는데요.
네.
이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도전하고 있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하고 이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측이 위스콘신주에서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트럼프 후보 측은 아직입니다.
네. 이 위스콘신주는 공화당 경선 후보였던 그 스콧 워커 주지사가 있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이 워커 주지사는 공화당 경선 초기에 유력한 후보로 꼽혔는데요. 이 예상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지난해 9월에 일찌감치 사퇴했습니다.
네.
이 워커 주지사는 아직 그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지난 화요일 지역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테드 크루즈 후보를 지지할 뜻을 내비치긴 했습니다.
네.
이 크루즈 후보는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물리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케이시 후보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그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
이 워커 주지사는 그 효과 최대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다음 주 중에 지지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위스콘신 주에서 어느 후보가 지금 유리한 상황인가요?
네, 트럼프 후보하고 크루즈 후보가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23일에 에머슨 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크루즈 후보의 지지율이 36%였고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3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1%포인트 아주 근소한 차이로 크루즈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네.
이는 뭐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격차죠.
네.
케이식 후보의 지지율은 19%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공화당 대의원 집계 상황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은 대의원 1,237명 이상을 확보해야 이 후보 지명을 받을 수 있는데요. AP통신 집계를 보면 현재 트럼프 후보가 739명, 크루즈 후보가 465명, 케이식 후보가 143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은 위스콘신주를 포함해서 이 앞으로 경선을 치를 주가 17개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별로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와의 대결에서 이 경쟁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크루즈 후보가 4월 5일 위스콘신주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롤스캐롤라이나주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먼저 논란이 되는 이 법의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성이 아니라 출생증명서에 나와 있는 생물학적인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지난 수요일 롤스캐롤라이나주 의회가 이 공공시설 사생활과 보안법이라는 법안에 통과시켰고요. 팻 맥크로리 주지사가 바로 서명하면서 법이 발효됐습니다.
예, 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은요 타고난 그 생물학적 성하고 정신적인 성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 정신적으로 자신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동성애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뭐 동성애자는 성적 취향이 그냥 같은 성을 좋아하는 거고요. 트랜스젠더 가운데는 또 남자면서 여자 옷을 입고 다니거나 또 여자면서 남자 옷을 입고 다니다가 뭐 이제 성 전환 수술까지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지난해 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유명인사 브루스 제너가 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롤스캐롤라이나주의 새 법은요. 이 트랜스젠더들, 그러니까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해서 여자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자 화장실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원래 생물학적 성인 남자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하는 건데요.
네.
단지 이 새 법은 관공서나 공립학교 등 이 공공기관의 화장실에만 적용됩니다.
네. 참 그래도 이 남자 화장실에 여자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면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네.
롤스캐롤라이나주가 이런 법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그게 이 성범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네.
성범죄자들이 여자 옷을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새 법은 샬롯 씨가 앞서 통과시킨 조례를 뒤집은 겁니다. 이 앞서 샬롯 씨는 주택이나 공공시설에서 성별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네.
오는 이 4월 1일부터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이 샬롯 씨 법안이 발효되는 걸 막은 거죠.
네,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법이 발효됐는데 이 반발이 많지 않았다고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반발이 아주 많고요. 어제 약 200명에 달하는 시위자들이 이 랠리에 있는 주지사 관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또 여러 인권단체도 성적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법이라면서 항의를 했고요. 미국의 여러 기업도 이 같은 항의 움직임에 동참했는데요. 미국 주요 항공사 가운데 하나인 아메리칸 항공을 포함해서 애플과 다우 케미칼, 페이펠 등 여러 기업이 새 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프로농구협회 NBA 역시 새 법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보이콧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보이콧이라고 하면은 거부를 하거나 불참한다는 뜻인데 이 NBA가 어떤 식으로 보이콧한다는 겁니까?
네, NBA는 그 최우수 선수들이 참여하는 2017년 올스타 경기를 샬롯에서 열 예정인데요. 이를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아닌 다른 주로 옮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항의 움직임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랜디 뉴먼이 부릅니다. Feels Like Home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 또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테러 사건의 배후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ISIL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Qu'est-ce qui s'est passé, monsieur? Qu'est-ce qui s'est passé?
네, 지금 듣고 계신 소리는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 사건 당시의 현장음입니다. 이 사건으로 130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술의 도시, 낭만의 도시로 일컬어지던 프랑스 파리를 순식간에 공포와 비명이 가득한 도시로 만들어버린 테러 집단. 네, 바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입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공격을 저지른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마저 이들의 잔악성이 도를 넘었다면서 관계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ISIL의 정확한 명칭.
네, 뉴스를 들으시다 보면 언론사마다 IS, ISIS 또는 지금 저희처럼 ISIL 이렇게 저마다 다르게 불러서 어느 게 맞는 건지 헷갈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정확한 명칭일까요? 예,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는 지난해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를 장악한 뒤에 국가 수립을 선포하면서 자신들의 공식 명칭을 이슬람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슬람 스테이트, 줄여서 IS인 거죠. 하지만 미국 정부와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은 현재 이들을 ISIS 또는 ISIL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IS라고 하면 마치 이슬람 전체를 대표하는 나라처럼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이들이 원하는 대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ISIS와 ISIL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워싱턴에 소재한 국제문제연구기관 미국평화연구소의 중동문제 전문가 사르앙 하마사이드 연구원의 도움말 좀 들어볼까요?
They're the same. It's only the difference in the name, whether in Arabic the area used to be called Sham. Some people call it Levant.
네, ISIS와 ISIL은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ISIS는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또는 이 시리아 대신에 알샴을 줄임말이고요. ISIL은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를 줄임말입니다. 알샴이나 이 레반트는 지금의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을 아우르는 고대 시리아 일대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알샴이나 시리아를 쓰면 ISIS, 레반트를 쓰면 ISIL이 되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과 대부분의 미국 정부 관리들, 그리고 국영방송인 저희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ISIL을 주로 쓰고 있고요. 공영방송인 NPR 같은 곳은 ISIS를 쓰고 있습니다.
How big a security challenge does Daesh present to Afghanistan?
If Daesh ever grows in Afghanistan, this means somebody from outside of Afghanistan is trying to...
예, 저희 미국의 소리 VOA 기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미드 카르자이 전 아프간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카르자이 전 대통령, 기자와 대화하는 내내 다에시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바로 이 다에시라는 말도 ISIL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랍어로 이 집단의 정식 명칭의 앞글자를 따서 부르면 다에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ISIL은 이 다에시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다에시라는 말을 쓰면 혀를 잘라버리겠다는 협박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고요? 예, 이 다에시의 발음이 아랍어로 짓밟는 자 또는 싸움을 일으키는 자라는 말과 상당히 비슷해서 자기들을 일개 폭도로 경멸하고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들을 가리켜서 다에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ISIL, 그 태동 배경.
자, 그렇다면 ISIL은 언제,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ISIL은 원래 이라크에서 활동하던 그저 그렇고 그런 범죄 집단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9.11 테러 공격을 저지른 후에 이 중동 지역에는 여러 세포 조직들이 생겼는데요. ISIL도 2003년 알카에다 이라크 하부 조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라크에서 주로 테러를 저지르다가 2011년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하자 시리아로 건너가서 반군으로 활동하면서 세를 불려나갔고요. 지난해 이라크 주둔 미군이 철군하면서 그 빈틈을 타서 이라크 제2의 도시인 모술과 인근 유전 지역까지 점령하면서 일개 알카에다 잔당에서 자금력을 갖춘 국제 테러 집단으로 떠올랐습니다.
ISIL의 야만적 행위.
ISIL의 야만적이고 잔혹한 행위가 전 세계에 알려진 건 이 현지를 취재하던 언론인이나 민간인들 할 것 없이 인질로 사로잡고 이들을 잔혹하게 참수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들의 악행은 점점 수위를 더해가서 이 사람을 우리에 넣어놓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잔악함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ISIL은 현재 수천 명의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혐의도 받고 있고요. 또 자금 조달의 방편으로 장기를 매매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여성과 소녀들을 성노예로 삼고 잔인하게 유린하는가 하면 역사적인 유물과 유적지도 거리낌 없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ISIL의 규모.
자, 그렇다면 현재 ISIL에는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가담해 있을까요? ISIL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미국 중앙정보국 CIA를 비롯한 국제적인 정보기관들은 3만 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ISIL은 그보다 7, 8배나 더 많은 20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ISIL 전투원들의 약 절반가량은 외국인들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최소한 12개 지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ISIL이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건 인터넷 같은 곳을 이용한 홍보전, 선전활동입니다. 마치 전쟁 영화나 오락 영화를 연상시킬 만큼 이 눈과 귀를 사로잡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 단문 전달 사이트인 트위터가 이들의 선전활동의 거점이라는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ISIL은 특히 사회에서 고립된 자생적 위험 인물들, 일명 외로운 늑대들을 겨냥해서 이 ISIL에 가담하라고 부추기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aught red-handed. Get caught red-handed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m just wondering, have you ever cheated in school?
Yes, just once in high school, but I got caught red-handed by my teacher, so I stopped doing it after that.
Oh, I see. I'm just wondering, have you ever cheated in school? 혹시 학창 시절에 커닝한 적 있니? 라고 묻자 제이슨은 Yes, just once in high school, but I got caught red-handed by my teacher, so I stopped doing it after that.
고등학생 때 한 번 해봤는데 선생님께 바로 들키고 말았어. 그 뒤로는 안 해,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get caught red-handed. caught red-hande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m just wondering, have you ever cheated in school?
Yes, just once in high school, but I got caught red-handed by my teacher. So I stopped doing it after that.
Oh, I see. Today's phrase is get, G-E-T, get, caught, C-A-U-G-H-T, caught, red, R-E-D, red, handed, H-A-N-D-E-D, handed, caught, red-handed, get, caught, red-handed. If someone is caught red-handed, they are caught in the act of doing something wrong. 오늘의 표현, get caught red-handed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왜 그런 의미를 갖게 됐을까요? get caught, 붙잡히다, 들키다 라는 뜻이고 red-handed를 직역하면 손이 빨갛다는 뜻입니다. 범죄자가 살인을 저지른 후 현장에서 잡혔다면 손에 피가 묻어있겠죠? 그래서 get caught red-handed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에게 혹시 학창시절에 커닝한 적 있냐고 묻자 고등학생 때 딱 한 번 해봤는데 선생님한테 바로 걸렸다고 합니다. 영어로 Yeah, just once in high school. But I got caught red-handed by my teacher. So I stopped doing it after that. 라고요. 네, 이렇게 무언가 나쁜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딱 들켰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get caught red-handed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The robber was caught red-handed trying to break in the house. 라는 문장은 강도가 집에 몰래 들어가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He got caught red-handed trying to steal. 라는 문장은 그가 물건을 훔치려다 현장에서 걸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just wondering, have you ever cheated in school?
Yes, just once in high school, but I got caught red-handed by my teacher, so I stopped doing it after that.
Oh, I see. Let's review. If someone is caught red-handed, they are caught in the act of doing something wrong.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Get caught red-handed. Get caught red-handed. Get caught red-hande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홀리오 이글리시아스가 부르는 라팔로마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Una canción me recuerda aquel ayer cuando se marchó en silencio un atardecer se fue con su canto triste a otro lugar dejó como compañera mi soledad una paloma blanca me canta al alba viejas melancolías, cosas del alma. Llegan con el silencio de la mañana.
Yaksa sok one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7년 3월 25일 오늘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의 6개 나라 대표들이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모여 유럽 경제 공동체 약칭 EEC를 결성했습니다. 회원국 간의 자본이나 상품, 노동력 등을 자유롭게 교환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가 창설된 배경은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큰 충격에 빠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또다시 그러한 재앙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유럽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는 서독에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구를 만들어 경제적인 이익을 하나로 묶자고 제안하게 되고 서독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어 유럽의 하나되기 운동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가 결국 1957년 오늘 유럽의 경제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유럽 경제 공동체 창설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유럽 경제 공동체는 현재의 유럽 연합, 즉 EU가 됩니다. 1911년 3월 25일 오늘 미국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 위치한 한 의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화재로 1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아메리칸 드림, 즉 성공의 꿈을 안고 유럽에서 건너온 1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화재 사건 조사 결과 트라이앵글 의류 공장은 뉴욕시의 기본적인 화재 예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심지어 공장 측은 여직원들이 제품을 빼돌리거나 근무 중 쉬지 못하도록 일부 비상구를 차단했던 것으로 밝혔습니다. I saw the fire and I ran down the door, but the door was locked. Where was I going to go? 트라이앵글 의류 공장 화재 사건의 생존자인 콜린 퍼페이 씨는 불이 났을 때 비상구가 닫혀 있어서 직원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저임금에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작업 환경 등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이날 화재 사건은 이후 뉴욕시의 노동자 재해 보상법과 노동자 보호법 제정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